우리 교회는 이제 5월 달이 가정의 달인데 봉사의 달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봉사하고 이 가족들이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 60년이 지나도 도저히 아내를 잘 모르겠더라.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60년이 지났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0년을 함께 살아온 그 아내도 나도 60년을 살아도 남편을 잘 모르겠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예. 공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60년을 같이 살아도 아내도 남편도 서로 잘 모르겠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몰라도요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에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안다고 하면 사실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같이 산 횟수가 오래되어도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모르는 것이 정상이고 오히려 정직한 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영적 연합의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32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 할 때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 남편 됨이 어떠하며 아내 됨이 어떠하면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론이 딱 어떻게 되냐면은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예요. 예, 그래서 60년 아니라 100년을 같이 살아도 영적 연합의 신비, 이 교회됨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를 해줘야만이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모르면서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평생 교회로 모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0년 동안, 6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인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교회를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혹은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속상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단 1%도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 이후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제목의 말씀 제목이 제가 교회를 아는 지식과 영적 연합의 신비라는 말씀으로 이제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이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영적 연합의 신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프리칭 설교도 될 수 있지만 약간의 티칭 같은 느낌을 이제 받게 될 것인데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꼭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 모르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은 모른다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기분 상하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이렇다 하고 하나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벌써 한 20개가 넘는 비유와 상징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와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조금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총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양떼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다, 하나님의 특별 소유다, 하나님의 분깃과 기업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작은 품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선한 목자의 양떼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 다 이해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은 지금 손들지 마시고 친교 시간 후에 저를 잠시 좀 만나서 시간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야만 겸손한 거예요. 모르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래야지, 이렇게 주관적으로 자기의 마음, 생각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후로 세워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에덴 동산부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뭐 광야 교회를 거쳐서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현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야 할 새 에덴 이 마지막에 그 동산 그 교회까지, 이 교회가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비가 있는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로 인해서 교회가 출발이 되는데, 이 초대 교회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의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도 역시 사도들의 의도로, 노력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동기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빌기를 다음에 이 말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 자, 그러니까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교회 없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음식을 먹고 찬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에 믿는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확신을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냥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몇몇 사람이 자 우리 교회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의논해서 교회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 세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면은 그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 과정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의 이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뭐가 왔느냐 하면은 박해가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항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주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없는 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이 교회가 바로 핍박 가운데에 그럴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신비, 영적 연합의 신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을 이제 전하자 핍박이 생기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하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40살 되는 지체 부자유자를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랬더니 그냥 핍박이 온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잠시 감옥에 갇혔다가 저들이 언언해서 경고를 하고 풀어줬지 않습니까? 죄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로들 혹은 그 제사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24절에서 30절 나오는데요. 길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에서 중요한 것만 요약하겠습니다. 기도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위협을 없애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없애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박해의 가능성을 제거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한 것이 첫 번째,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데 무슨 일이 닥치든지 주의 종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냥 막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성령께서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유한 재산과 어떤 여러 가지 필요를 서로 나눈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 신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좀 가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 주십시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회 현상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문화적 산물도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과 공로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왔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므로 교회의 목적과 사명과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힘쓸 때,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 트럼프가 잘한다, 못한다, 뭐 그다음에 이란이 잘못한다, 잘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면의 영적인 현상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은요, 이란에서는 거대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가 그냥 그야말로 불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이란 사람들이 자유로운 곳에 들어가면 국경에 특별 심판을 거기서 만약에 예를 가게 되면 사용한 것은 바로 그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성경 가운데 뭐 참과 권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뭔가 이런 판단 진행적으로 풍요로운 마음이 있으니 지난 주말에 안 좋아하는 거에 또 부러워했고 저는 오늘부터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나 이러한 풍요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안쓰럽게 합니다. 오히려 불안한 가운데 담력을 가지고 몸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 예.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보면은 예수 믿으면 핍박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지난주에 한번 보면서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문중들 어른들이 와서 노제를 지내는데 거기 영정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돌멩이를 들어서 이렇게 저에게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 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육신의 안일함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 입술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 하나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행복을 원합니다. 편안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간절한 그 마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기쁨 이것이 사실 참 없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마음이 마음에 잡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에 계속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형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얼마요?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인데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이 굴에 이제 피했습니다. 그 동굴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거기 피했는데 거기에 부모 형제들이 찾아왔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거기 다 모였습니다. 거의 400명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들에게는 거기가 피난처 보금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예, 기도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57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같이 시작! 내 영광할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할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다윗 혼자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모였던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웠을 때에 아주 훌륭한 일꾼들, 용사들이 나오는데 바로 아둘람 동굴에서 그때 거기에 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연합의 신비고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확실히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뭘 그러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당연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원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초대교회처럼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한몸되고 하늘복이 부어져서 결국은 아름다운 교회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이 낭만적 현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낭만적 현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요즘 교회 털렸어. 요즘 교회는 교회 같지 않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은 지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사용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의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봐 보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말이야, 초대교회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에 회복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토가 뭐냐면요, 딱 이겁니다. 기존의 타락, 기존의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 그걸 강조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맞아요, 옳아요. 그런데 이 운동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의 모든 신학을 다 부정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칼게톤 공의회 결정을 다 잘못됐다, 뒤엎었습니다. 공의회의 신학이 기존 교회를 변질시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면서 그냥 니꺼 내꺼도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옳은 것 같죠? 아닙니다. 회복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그룹이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복잡한 것은 알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냥 니꺼 내꺼도 없이 그냥 우리는 딱 그냥 우리끼리 이 초대교회 좀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가장 완벽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건 성령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만주의적으로 초대교회를 해석한 이런 말들, 생각들은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냐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자꾸만 초대교회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면은 초대교회처럼 되지 않냐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가 문제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탓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넘어가지 못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 막 내쫓겨야 됩니다. 막.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성경은요 어떤 사실을 쭉 묘사하면서 표현하는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립션은 묘사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희생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정 교주가 세워지고 영혼을 착취하는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또 읽다 보면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 있습니다. 이 프리스크립션입니다. 이건 처방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세밀히 읽어본 분들은 잘 알지만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1장과 5장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다. 우리가 개척한 교회다. 이런 말을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그건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써 지킬 것입니까? 자, 우리 힘내보자. 지키자! 이렇게 지키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문맥을 보면요, 뭐라고요? 기도로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책임입니다. 모여서 기도의 책임이 있어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였던 로버트 벨라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가장 유독한 바이러스인 급진적 개인주의에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남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나와 예수님만이 관계만 숭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몸이 되어 연합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터 본헤프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이 저서 책에서 아주 유명한 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둘이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반대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아무리 외부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복할까요? 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시카고에서 밥 잘 먹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청교하면은 예본교회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우리가 시선을, 마음을 집중시키면 안 됩니다. 문제 발생합니다. 교회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전투함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닉슨 대통령이 재임 때에 그때에 큰 일들을 감당했던 찰스 콜슨이라고 있는 사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 들어가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것이 교회다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일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내 기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무척 나쁘거든요. 오늘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뒷문에 새가 죽은 것을 봤어요. 지금 기분이 몹시 안 좋네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분이 옆에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교회 문을 닫으면서 어쨌든 오늘 우리 부부는 매우 만족하고 많이 웃었기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아졌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찰스 콜슨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뒤에다 자기의 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상태를 자아도취적 소비자적 문화에 깊이 빠져 있고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해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개인적인 기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영적 연합의 신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떠나온 대한민국의 국력은 지금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BTS라고 하는 그 아이돌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제가 참 정말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공허하구나. 멕시코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십만요? 너무너무 공허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Anyway, 지금 세계 195개국 중에 강대국 순위를 매겨놨는데 6위라 돼 있어요. 6위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40년 전에 한국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미개국이었습니다. 마찬가지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GNP가 찾아보니까 800불이 채 못 됐습니다. 우상숭배, 미신, 축첩, 음란, 음주, 도박, 뭐 퇴폐, 양반, 상놈, 남녀, 차별, 말도 못하는 그런 아주 정말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노력해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까? 새마을운동을 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서울에서 신촌 사거리에서 여러분 그 지하철 타고 한 코스만 더 가면 합정동이 나오는데요. 거기 가면요. 뭐가 있냐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 보면은 가보면은 낯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간 선교사들이 90명과 가족 55명을 포함해서 145분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남아공 이런 6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은 쇼핑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무슨 일도 중요하지만요. 거기 가봐야 돼요. 거기 갈 때 여러분 절대로 둘이 같이 가지 마세요. 둘이 같이 가지 마세요. 혼자 가야 됩니다. 저는 어느 해인가 한국 방문해서 가을날에 혼자 가서 그 묘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나 개인 어떤 사람 집단은요 절대 자기 운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만이 진리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선교사님들이 온갖 고찰을 당하고 핍박을 서양 귀신들이라고 이야기까지 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복음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선교의 선교사님들 세 번째로 하나가 이제 빠졌어요. 전에는 두 번째인데 미국 다음이었는데 세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교회입니다. 영적 연합이 되어 교회를 잇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운 집, 시온의 돌로 세운 집, 십자가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웠던 그 집, 그 집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냐고 급박한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요. 부요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요.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절대로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마음껏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